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을 대사관 건물 임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이경수 주독일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주독 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루트가 차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독일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차원에서 차단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매우 철저하게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외교 차원, 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거의 선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베를린 주재 대사관 건물의 일부를 현지 업체에 임대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 측은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임대 행위를 금지했으나 최근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독일 베를린 소재 북한 대사관의 건물 일부를 임대 운영 중인 시티 호스텔 베를린은 앞서 BOA에 여러 언론 보도와 달리 절대 문을 닫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티 호스텔은 북한 대사관의 계약 중지 통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틀째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국장은 어제 6자 회담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앞선 발표에서도 6자 회담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그동안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핵 보유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국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 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격한 적이 없고 대북 제재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가까운 사이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조성한 데 대해 나 역시도 이 같은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데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특히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아는 한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들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중국에 갔었고 중국과 무척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면 선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치러진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NHK 방송이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총선에서 465석 가운데 합계 281석에서 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는 예측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4차 아베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한 기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추가 정보를 받는 대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차단돼 있던 JFK 기밀 문건이 공개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정점에 달했다고 마이크 폼페어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북핵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압박이 눈에 띄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is the case that they are close enough now in their capabilities that from a US policy perspective, we ought to behave as if we are on the cusp of them achieving that objective.
네. 지난 19일 워싱턴 국가안보 포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정점에 달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정보 당국의 평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예. 폼페오 국장의 이런 평가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여전히 폼페오 국장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그 완성 단계로 이미 완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고요.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근접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외교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것도
예.
바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그 이제 임박했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정점에 있긴 하지만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은 완성을 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자체도 이것을 완성했다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막바지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평가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성 단계라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을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부분일 텐데 미국 행정부도 아직 북한이 뭐 여기까지 오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공식적인 그 언급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그 미 본토 그러니까 무슨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이런 미 본토를 공격할 만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특히 그 핵탄두가 장착된 ICBM은 확보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로 지난 4월에 그 미 의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당시 그 미 로리 로빈슨 그 북부 사령관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혔는데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아직 그 미 본토에 닿을 만한 그런 미사일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미사일을 14번 그리고 총 그 19발이나 지금 쐈는데요.
예.
상당히 그 하루가 다르게 그 미사일 개발 속도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CIA 국장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아, 우리가 뭐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여러 그 진전된 속도를 봐서 수개월 내에 그 완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실제로 그 북한이 그 지난 8월 말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2700km 날았습니다. 그리고
예.
9월 15일 날 그 화성 12형 발사했는데요. 이때는 그 3700km 가량 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 그러니까 무슨 하와이나 괌이 아니고요. 미 본토 그러면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이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북한 평양에서 미국령 광까지가 3,400km입니다.
예.
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9월 15일 날 화성 12형 쐈을 때 한 3,700 정도 날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미국용 괌을 공격할 능력, 미사일을 이미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다만 평양에서 미서부,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약 8천에서 1만 킬로미터고요. 미국의 수도인 그 워싱턴 DC까지가 1만 2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1만 2천 또는 서부를 공격하려면 8천에서 1만 킬로미터 정도 가는 미사일을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그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발사한 화성 12형으로는 좀 어렵고 그거보다 좀 대형 미사일 화성 14형이나 이런 장거리 미사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고요.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가 네. 나오겠습니다만은 대해권 진입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발사한 대부분의 그 미사일들이 2단 로켓입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사거리를 늘려서 하려면은 일단 2단 로켓을 한 단 더 높여서 본격적인 그 ICBM이 되는 3단 로켓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한두 개의 몇 가지 기술적 그 장애가 남아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 백악관의 켈리 비서실장도 아직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최용기 기자가 말미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더 입증이 돼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미사일을 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경우에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지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때 그 탄두가 7000도 이상이 되는 그 고열을 견뎌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이런 실험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이 한 번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북한은 아직 이 실험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완성한 것을 입증해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이 아직도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말은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 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핵심적인 그런 기술에 해당되고요. 물론 사거리와 관련해서도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실제보다는 덜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정을 하긴 했지만
예.
이것이 실제로 발사했을 때 정상 발사했을 때 9000km를 갈 것인지 10000km를 갈 것인지 그렇게 해서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지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 입증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평가가 좀 다른 것은 이것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당국자들이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이것이 2년 3년을 더 걸려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완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부분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예.
얼마만큼 더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를 이뤄냈느냐. 물론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형화 경량화를 이뤘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형화를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나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는 평가가 좀 다릅니다. 아직 거기까지 갔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이나 당국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조금 더 아직까지도 도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그렇겠군요.
있습니다.
폼페오 CIA 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이제 미국도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미국은 지금 모든 군사 옵션을 유지를 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CNN 인터뷰에서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그 외교정책 책임자죠. 그 수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날 미국의 케이블 방송이죠.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재와 압박을 통한 그 외교적 해법을 여전히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미에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아, 이것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 국내 정치적, 특히 그 틸러슨 국무장관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된 의미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겨냥을 해서 틸러슨이 북한과의 그 외교적 이런 대화 이런 걸 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공개적으로 그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상당히 그 논란이 됐고 또 그것이 뭐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틸러슨 장관의 사임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의 그 정치적 입지가 좀 흔들렸다 이런 그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이 다음에 나온 발언입니다. 이번 CNN 인터뷰는 다시 그 이 같은 사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그 앞에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를 계속 신임을 하고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예.
CNN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그동안 좀 그 흔들렸던 틸러슨 장관의 국내 정치적 입지가 다시 이걸로 해서 이제 확보가 됐다 이런 하나의 뜻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측면에서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이라든가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앞에 대통령들은 대화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군사적 옵션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추측 이런 것이 많았는데요. 역시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혼란, 논란 이런 것이 끝나는 이런 어떤 마무리적 성격으로 틸러슨 장관이 나와서 외교적 해법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일순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안 되면은 군사적 방법밖에는 해결이 없지 않느냐 이런 하나의 그 어떤 그 문제가 정리되는 듯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예.
정책 자체는 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이 그동안에 흔들린 입지를 정리하고 이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이런 쪽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좀 정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또 이제 나온 그 이야기가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나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최은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틸러슨 장관이 그러니까 첫 폭탄이 떨어지기까지 외교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맥락의 발언을 하고요. 또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존 켈리 비서실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외교가 작동하는 것을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게 군사 옵션 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게 아니냐라는
예.
관측이 있었지만 이 그 행정부 내에서 국방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그리고 백악 간의 국가안보 보좌관 등등까지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제 아직은 외교의 그 여지가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군사 옵션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라라고 하고는 그런 맥락의 발언들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류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민간 차원이지만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군축회의 비확산 회의죠. 거기에 지금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전직
네.
관료 출신들이지만 또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이 미국 국장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말하자면 반관 반민 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북한 쪽의 의도를 계속해서 타진하고 이런 기류 변화는 어느 정도 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일단 그 협상장에 나와야지 이제 가능을 할 텐데 지금 북한이 5주 가까이 한 달 넘게 특별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진다면 미북 간의 대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도발을 안 하면은 일단 대화에 아주 그 초보적인 그 조건은 마련되는 거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화 쪽이 좀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이 9월 중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미사일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그 2월에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한 이래 올해 지금 여태까지 14차례에 걸쳐서 총 19발의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또 9월에는 또 수소폭탄 실험까지를 해서요. 올해 뭐 거의 어떨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무슨 미사일 핵실험 이런 게 해서 굉장히 도발을 많이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9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9월 15일부터 한 달 이상 북한이 핵실험 물론이고 지금 미사일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겁니다. 올해 지금 미사일 일지를 보면 이렇게 한 달 이상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한 것은 지금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잠잠해진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대개 그 두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9월 15일, 9월 중순부터는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그 완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대북 압박하는 강경 발언이 나왔고 또 하나는 비완 폭격기 얘기입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한 보름 간격으로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해서 원산 앞바다까지 비행하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무력 시위를 미국이 했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좀 압박을 느껴서 자제했을 수가 있다.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말이죠.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9월 30일 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가 아예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세 개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만일 이렇게 대화 채널이 어렵사리게 어쨌든 개통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또 다른 무슨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같은 대화 채널 자체가 막히거나 대화가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지금이 강원 양면에 두 개의 기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을 그 선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좀 그 망설이고 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도발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 같은 9월 15일부터 시작된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자제 국면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보다 무슨 또 다른 도발 국면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북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가 한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에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한국군이 합동 해산 훈련을 했는데 뭐 여기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없었습니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 합동 훈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 합동 훈련에 대해서는 늘 말하자면 북침 전쟁이라 그러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방사포를 쏘거나 아니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은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강하게 유엔 회의석상에서든 또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든 강하게 말하자면 비판하고 또 반발하면서도 특별히 말하자면 물리적인 도발 행위는 없었습니다.
예.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특징적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앞서도 얘기한 대로 미북 간에 지금 30일 이상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예.
대화를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른바 쌍중단,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주장을 지금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그동안 미한 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뭐 요구한 것은 벌써 뭐 수십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때마다 미국이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 미사일 도발하고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서로 맞바꾸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그 한미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요. 또 하나 군사적으로 연합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의 공동체를 지휘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것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고
예.
마치 그 예를 들면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공동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고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은 북한이 스스로 위협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예.
이것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그 온당치 않다 이런 것이 미국의 일관된 예. 입장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들이 그 북한의 도발 중단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더 이 기간에 도발을 중단할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한다든가 그런다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좋은 상황이 될 텐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예. 미국이 일단 대화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핵 실험 금지,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죠. 금지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아울러서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
최근에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거나
네.
또는 비핵화에 관한 의미 있는 성의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동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면 정확하게는 그것이 조건이라고 두 가지가 하진 않았지만
예.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중단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최근 대북 기류와 또 한 달째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 필리핀까지 다섯 개 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이 북한 핵 문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최대 그 현안이 될 전망인데요.
예.
아시겠지만 뭐 북한이 지금 미국의 그 외교 역사상 제일 큰 그 외교 현안으로 등장을 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같이 또 틸러슨 국무장관 또 국방 관계자들이 매일같이 지금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 북한 문제가 아마 제일 큰 현안이다 이렇게 해도 뭐 당연한 얘기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지난 4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 남부 그 플로리다죠. 그 마라라고 그 휴양지에서 만나서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그 미북 간의 그 진전을 이룬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유사의 기간 중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그 지정을 해서 30% 이상의 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아주 그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예.
이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큰 타결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환율 조작 이것은 철회를 하고
네.
대신 중국이 그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로 북한을 강하게 제재, 압박 이런 걸 가해서 핵 문제에 미국에 적극 협조를 한다 이런 게 됐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4월에 했으니까 지금 뭐 한 7개월 만에 이제 그동안에 뭐 전환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건데요. 그동안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벌써 북한이 미사일도 수십 발을 쏘고 또 9월 3일에는 또 6차 핵실험도 감행을 했기 때문에요. 다시 그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그 주석하고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강도와 그 자세가 충분한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동안 얘기했던 쌍중단 이런 거 하나의 방안을 어떤 새롭게 또 좀 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그 미중 정상회담이 아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아마 커다란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들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이 미중 정상회담에 주목하는 이목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월 말하라고 회동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과연 북한 대북 압박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이것과 관련돼서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평가도 하고 언급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중국도 동참을 했고 자, 좀 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이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최은기 기자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이제 10달째에 들어갑니다.
예.
그때 이제 아시아를 첫 순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순방국에 포함된 일본이나 한국, 중국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한 직접 당사국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 북핵 6자회담의 주요 참가국이죠.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함해서 이 네 나라들이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한다면 사실 러시아를 빼고는 전부 다 다원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것은 집권 초에 첫 면대면하는 수인사 정도의 의미가 많이 있었고요.
예.
지금은 사실 전화통화도 그렇고 직접 대면도 이미 세 번째가 됩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도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아베 총리와는 더더욱 그렇고요.
예.
자 그렇게 한다면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말하자면 접근은 이제 해봤다라고 하는 게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 상황에서는 논의할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예.
왜냐하면 군사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이 시점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점까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이제 6주, 7주째 접어드는 시점이 됩니다.
예.
거의 두 달 가까이 미사일 도발이든 어떤 형태의 도발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예.
앞서서 우리가 지난 8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상당 기간 동안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자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3주 동안 도발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이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된다면 북한의 도발이 6주, 7주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면요.
예.
대화의 초점은 제재와 압박을 추가하고 그래서 그 제재와 압박의 공조 이것도 논의는 되겠지만
예.
국면 전환의 얘기는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의 협상의 병행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말하자면 상당히 발언권을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판단이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사 옵션의 그 제한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화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배제하고 이것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틀림없이 국면 전환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는 북한한테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기조로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의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기술적인 이유에서 잠시 휴지기를 갖고 있을 뿐이냐 지난 8월 달에 미국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제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2, 3일 후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으니까
예.
북한은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북핵 주변 당사국들을 순방하는 이번 계기는 상당히 중요한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순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윤국한 기자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어떤 대화 전환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건 분명하겠습니다만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순방 중에 도발한다면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눌 부분이요.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에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좀 논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뭐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5일부터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쭉 아시아를 순방을 하는데요. 아, 이와 관련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최근 백악관에서 그 한국 방문식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와 관련해서 참모들 사이에서 좀 그 이견이 있다 이런 그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과 반대하는 쪽이 다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찬성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비무장지대 가는 건 당연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 그동안 역대 대통령 그러니까 1950년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해서 부시 대통령, 카터 대통령 다 한국 방문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가서 미한 공조와 그 대한 방위 조약 이런 굳건한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비무장지대를 가서 북한에 경고를 보내고 또 한국에는 미국의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그 절차고 이런 행사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반면 반대론자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무장지대를 갈 경우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완전 파괴 발언 등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이미 그 한반도에서 그 긴장의 수위를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그 한반도 긴장 상태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그야말로 만약의 경우입니다만은 만일 비무장지대에 갔을 적에 북한이 뭐 포를 쏜다든가 무슨 뭐 총을 쏜다든가 이런 도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대통령 경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찬반 양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방문 여부가 결정이 되면 순방 전에 뭐 백악관에서 미리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한 중에 이 방문하는 게 그 드러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겠군요.
아, 이게 국빈 방문 아닙니까?
예.
국빈 방문은 사실 일반 뭐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보다도 상당히 의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전에 다 확정해서 한다고 합니다.
예.
1박 2일이지만 국빈 방문한 것 자체가 예외적이죠. 왜냐하면
네.
국빈 방문은 과거 예를 보면 수도 이외의 다른 지역을 한 차례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박 2일에서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말하자면 그런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국빈 방문이 된 것인데요. 그런 만큼 사전에 조율된 일정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일 것이고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비무장지대 방문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 정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찬반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
지금도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반대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번 순방에서의 메시지를 좀 통제를 하겠다. 긴장을 계속 높이고
네네.
그래서 제재와 압박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도 대화에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좀 더 그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네.
이것이 일본에서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요.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지만 적어도 비무장지대 그 부분만을 놓고 보면
네.
그런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 분위기와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벌써 뭐 6번이나 지금 핵실험을 했고요. 그때마다
예.
뭐 많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났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그동안 한 작년 또는 뭐 올해 봄까지만 하더라도 대북 제재가 별다른 그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뭐 계속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심지어 뭐 북한 경제가 한 3% 정도 성장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북 제재 무용론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는 그거와는 좀 다르다 이런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가시적으로 북한에서 대북 제재가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평양의 그 휘발유 값이 올 봄과 비교해서 벌써 뭐 세 배나 올랐고요. 또 대북 제재 열쇠를 주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조치를 했습니다.
예.
특히 그 북한의 그 돈줄이죠. 그 철광석, 석탄, 수산물, 섬유 이런 것이 전부 다 해서 북한이 연간 그 수출 한 30억 달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중국이 그 수출 중단, 북한 거를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효과가 몇 달 뒤 또는 몇 년 뒤에 나오겠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네.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외교적 고립을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각국이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시켰고요.
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관계도 약화시켰고 외교관계도 상당히 격화를 시킨 또 중동 나라들도 북한에 그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허가를 안 내주는 이런 조치들을 하나둘씩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그 대북 제재의 분위기 질과 양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이것이 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조만간 어떤 그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른다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 최원기 기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대북 제재 무용론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저 최은기 기자가 다 얘기를 했는데요. 유엔
예.
안보리의 제재가 사실 과거와는 달리 6차 핵실험 이후에 제지 가해진 그 대북결의는 그 상당히 꼼꼼하게 북한에 말하자면 돈벌이 수단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른바 미국 정부의 프레셔 캠페인 아주 전방위적인 압박 캠페인이 전 세계 각국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네.
그 노력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언론 보도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고 각국이 말하자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교역을 중단하거나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도 이미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북한 자신이 이런 그 압박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북한 관영 매체들을 보면 바로 이런 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반발과
네.
비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의 발언 그리고 또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관련된 이 전망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최근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등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장영란입니다. 어느 한가한 주말 오후 탈북자 김형수 씨 혼자서 집을 나서는데요.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그 강서구라고 하는 곳에 우리 탈북자분이 지금 옷 수리 전문점, 우리 북한 말로 하면 옷 수리 전문점 되겠죠. 여기서는 수선집이라고 합니다. 수선집인데요. 그런 옷 수리 전문하는 그런 이제 가게를 차리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만나러 가야 돼가지고요. 한번 좀 찾아가는데요. 과연 어떻게 옷 수리 전문점을 창업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수익도 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오늘 한번 가서 만나보면서 자세하게 옷 수리 전문점 그 창업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한 게 많은 탈북자 김영수 씨. 동료 탈북자가 옷 수선집을 차렸다고 하자 직접 방문을 해보기로 한 건데요.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
들어오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여기 오세요.
바쁘신데?
괜찮아요.
네. 근데 뭘 옷
예. 우리 북한 있을 때도 이런 거 했었나요?
아, 전 닥터 출신입니다.
어, 그래요? 아, 근데도 여기 와서 다른, 예. 전혀 다른 분야를 또 이렇게.
예, 예. 가주세요.
예. 아니, 근데 또. 예, 아니, 예, 근데 아침 몇 시부터?
그냥 참여를 한.
네, 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아침 우리는 9시부터?
9시부터 하십니다. 저도 자주 저희 동네 이 오순하는 집에 방문하는데.
네.
여기 죄송한데 혹시 옛날 양복도 고쳐요?
네.
아.
때마침 찾아온 손님과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탈북자 김영수 씨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네, 방에는 정말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우선 중심은 공간을 만들어 비워놓고 양쪽으로 갈라서 예, 재봉기들이 지금 늘어서 있는데요. 거의 10대 남아 되는 재봉기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재봉기들이 지금 예, 다 놓여 있고요. 그런데 재봉기는 많은데 또 반면에 일하는 사람은 예, 사장님 말고도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가 가게 안을 한번 휙 둘러보고 있는 사이 주인이 돌아와 어떻게 수선집을 창업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또 북한 분들도 또 이게 나무 못지않게 다 예민하잖아요. 뭘 하는 거 보면 꼼꼼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기 좀 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보기도 우리 거사님은 네 가구 멋있게 잘할 것 같은데. 어까지 한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여기로 나온 지는 그러고 전 여기 와서 여기에 네. 기본 이제 디자이너 지금 현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미 중국에서 봉제공사 한 5년 했고.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때 저건 안 가고 이걸 하려 했지. 아. 그런데 그냥 내가 아니, 하고 싶은 거를.
근데 요새 말하면서 점점 이런 건 더 이제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일보다는.
뭐 나는 좋아요. 그냥 그렇죠. 예, 애들 둘 뭐 데려야지 다 시집을 딱 보내고 네. 그냥 한 20일 있다가 이거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탈북자 김영수 씨. 본격적으로 이런 가게를 꾸리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는지 질문을 하네요.
이만한 공간이 이게 한 그래도 한 거의 8평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0평.
10평으로 뭐. 근데 이것도 뭐 내하면 그 처음부터 이게 수라던 집이었었나요?
아니, 다른 집.
그럼 인테리어 다 하려면 돈 꽤 들었겠는데.
그래도 그 집에 워낙에 다 있던 거 다 있었어요. 거의 기계가.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신경을 막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거 혹시 그 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권리금 이런 게 다 포함돼
한 비싸지 않고 한 3천만 원이고 아. 뭐 권리금 뭐 이런 거 조금 뭐 몇백 있고
글쎄
그리고 매달 한 60만 원 나가죠.
60만 원. 네. 60만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사실은 그거 보면
그렇다 보면 그런데 뭐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위치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 그래 네. 예 조금 그래 보이는데도 최대는 한 6천 세대 돼요 지금.
그럼 그래서. 이게 지금 직원은 몇 명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있는 분 한 두 분 있어요.
아, 두 분. 네.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탈북자 김영수 씨. 뭔가 부러운 눈치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 이 가게를 한 지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말하면 이제 보증금이나 또 권리금이라고 포함되는 그런 전체적인 예, 먼저 가게를 할 때 넣어야 되는 투자해야 되는 돈은 천만 원 한국 돈 천만 원이면 그래도 만 달러 조금 못 되죠. 한 900 한 80, 90달러 만 달러 밑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매 달마다 60만 원씩 월세를 냅니다. 결과적으로는 600달러 정도 월세 내는 셈 되죠. 그리고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잘못된 옷을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재봉기는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달러로 봤을 때 거의 1500달러에서부터 한 3000달러가 되는 그런 이제 비싼 재봉기를 10대씩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도 정말 북한에서 와가지고 너무도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두 딸을 모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시켜가지고 지금은 딸들도 막 다섯 개 나라 말을 알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대무역국위도 다니고 있고 지금 남편들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할 때도 그 싸이들이 다 잘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탈북자 김영수 씨 혼자 속으로 한 달 수익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는데요.
예, 어떻든 간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예, 고객, 단골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봅니다.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직원들 두 명한테 한 달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예, 다 투자해서 마지막에 남는 돈이 일반적으로 막 회사에 나가서 일하기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니까 제 생각인데요. 순이득, 예,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원가를 빼놓고 한 순이득은 거의 한 200만부터 300만 정도가 되는 거로 지금 예, 추측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10월 22일 오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해군에 쿠바 봉쇄를 명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 같은 명령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공격 기지를 건설 중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련이 미국과 서반구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다고 밝히고 쿠바에서 핵무기가 발사될 경우 이를 소련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합니다.
He has an opportunity now to move the world back from the abyss of destruction.
핵전쟁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우려되는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발표 뒤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미사일 철수와 관련된 조건을 놓고 서로 급박한 교섭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격추되고 또 다른 정찰기가 납치될 뻔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전쟁은 눈앞의 일로 닥치게 됩니다. 결국 케네디는 소련 지도자 후르시초프의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결정, 이를 소련에 통보하고 후르시초프도 쿠바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거를 명령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미국이 쿠바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38년 10월 22일 오늘 체스터 칼슨이 뉴욕 퀸스거리 아스토리아에서 세계 최초의 건식 복사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복사된 내용은 10-22-38 아스토리아였습니다.
Carlson esparce un polvo de carga negativa que se adhiere a las partes positivas de la lámina.
평소 특허 도안과 설명서의 사본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오던 칼슨은 복사기 개발에 힘써왔고 4년여의 연구 끝에 마침내 1938년 오늘 세계 최초로 건식 복사기를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40년 전자사진이라는 제품명으로 특허를 획득한 칼슨은 1944년 바텔 기념연구소와 제휴에 성공하고 3년 뒤에는 제록스의 전신인 할로이드사 또한 끌어들이면서 상품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록스 A가 탄생합니다. 칼슨이 발명한 복사기의 성공으로 사무직의 막노동은 사라지고 사무 자동화 혁명이 시작됩니다.
비오에 World News.
비오에 마감 뉴스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어제 미국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앞서 가까운 사이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북한에 방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정적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긴장을 조성한 데 대해 나 역시도 이 같은 상황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데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특히 김정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자신이 아는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들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틀째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참석한 최선희 국장은 어제 6자회담 재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앞선 발표에서도 6자회담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그동안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다며 이 때문에 핵 보유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국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 국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격한 적이 없고 대북 제재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의 대사관 건물 임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이경수 주 독일 한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어제 주독 한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 수입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루트가 차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독일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차원에서 차단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매우 철저하게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외교 차원, 국제사회의 여론전에서 거의 선두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베를린 주재 대사관 건물의 일부를 현지 업체에 임대해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 측은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임대 행위를 금지했으나 최근에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치러진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압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HK 방송이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총선에서 465석 가운데 합계 281석에서 33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인 3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NHK는 예측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총선에서 아베 총리가 압승함에 따라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고노다로 외무상 등 주요 각료를 재신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4차 아베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암살과 관련한 기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추가 정보를 받는 대로 나는 대통령으로서 오랫동안 차단돼 있던 JFK 기밀 문건이 공개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서는 지난 1992년 케네디 암살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오는 26일 공개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기밀 문건에 담긴 내용이 미국 정보당국이나 사법기관, 외교안보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밀 해제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지난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딜리 광장에서 차량 가두 행렬을 벌이던 중 수백 명의 시민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5명이 어제 최근 미국 본토와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영상을 통해 구호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국은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문제를 대처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